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13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기지에 초대형 폭탄을 투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프가니스탄 난가하르주 아친 지역에 있는 ISIL 기지에 GBU-43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은 재래식 폭탄 중에 가장 위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덤 스탐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폭탄을 실전에 처음 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ISIL 기지에 어떤 피해를 줬고 사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존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터널과 동굴로 이루어진 ISIL 기지가 반군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 자문단과 아프간 정부군을 찾는 것을 쉽게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 측에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을 적절하게 다루리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줄 것을 중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북 양국을 겨냥해 누구든 도발하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긴장 속에 대화의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리비아 근해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배가 가라앉아 약 100명이 실종됐습니다. 리비아 해양경비대 대변인은 부유물을 잡고 떠있던 남성 2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실종된 사람 가운데 15명이 여성이고 5명이 아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아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중요 경유지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 리비아 근해에서 실종되거나 숨진 사람의 수를 최소한 590명으로 추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15만 명 이상이 리비아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군 대변인은 13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만남이 꽤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 강대국들인 양국이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지난주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논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응징 과정에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를 밝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 역시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라며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러시아가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에 관한 국제회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측은 모스크바에서 열릴 아프가니스탄 평화회담을 하루 앞두고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러시아의 중재로 세 번째 열리는 회담입니다. 탈레반은 그러나 이번 회담도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평범한 여러 모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아프간의 평화를 도모한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회담에는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참석했습니다. 내일 회담에는 여기에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국가들이 처음으로 초대됐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컨테이너 수용소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스 블라스자크 폴란드 내무장관은 13일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한 신문은 내무부가 헝가리처럼 망명 신청자들을 철조망으로 두른 컨테이너 안에 수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스자크 장관은 이런 신문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혹시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 화면을 보다 잠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 잠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잠은 보통 줄여도 되는 것, 또 자는 시간을 아까워해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게으른 것으로 치부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을 잘 자야지만 더욱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청색광이라고 하는 빛은 인간의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청색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 화면과 손전화기 화면이라고 합니다. 요즘 북한에서도 이 손전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죠. 이런 청색광 때문에 병사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전투력에 손해가 크다고 판단한 미군은 최근 청색광을 차단할 수 있는 안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임상실험 결과 청색광을 70% 정도 차단할 수 있어서 30% 정도 더 빨리 깊이 잠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안경을 지금 당장은 쓸 수는 없지만 이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 몇 시간만이라도 손전화기 화면을 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4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7도, 신의주 8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8에서 17도, 끝으로 청진은 6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제이 가일스 밴드의 노래입니다. 최근 악단을 이끌면서 연주와 노래를 맡았던 이 제이 가일스가 향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이 가일스의 유명한 곡이죠. 센터포드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just been ripped pages from a manuscript. Oh no, I can't deny it. Oh yeah, I guess I gotta buy it.
My heart grows cold.
My memory has just been sold. My angel in the centerfold.
Angel in the centerfold.
My heart grows cold. My memory has just been sold.
My angel in the centerfo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서 해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 사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는 더 이상 한물간 조직이 아니다라면서 기존과 뒤바뀐 인식을 나타냈고요. 또 중국에서 부동산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사정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규탄 결의안이 부결됐다고요?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요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고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5개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는 찬성했고요.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상임이사국 5개의 나라와 10개의 비상임이사국 총 15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60%인 9개의 나라가 찬성하면 의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5개의 상임이사국 가운데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기권한 나라들과 또 볼리비아의 반대를 제외하고 10개 나라가 찬성해서 이 60%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이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네. 자,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예,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 주의 이 반군 장악 지역인 칸시이칸에서 지난주 이 화요일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약 90명이 숨졌는데요. 사건 당일 시리아 정부군의 비행 계획과 일지 또 군사작전 정보, 작전 지휘관들의 신상 등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뭡니까?
예,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을 시리아 정부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면서 이 시리아 정부의 책임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이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같은 날 관영방송인 미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에 전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누군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결국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상임이사국들은 러시아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는데요. 이 표결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시리아 정권 감싸기를 중단하라면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 시리아 정부의 전투기들이 민간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릴 때마다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또다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한 러시아의 행위에 실망을 했다면서 러시아는 살인 정권의 생명줄 역할을 계속할지 강대국으로서 시리아 내전 종식에 영향력을 행사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야만 고통을 받고 있는 시리아에 평화와 안전이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프랑스 대통령이 시리아 정권의 교체를 거론했는데요. 미국이 최근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워싱턴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자국민을 학살하는 도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잔인한 시리아 내전을 끝내고 난민들이 집에 돌아가도록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요.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화요일에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일요일에 CNN 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가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서 공습을 가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화학무기 살포 사태 이틀 만인 지난주 목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이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시리아의 알샤히라이트 공군 비행장을 타격했는데요. 이후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월요일 브리핑에서 시리아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기에게 독가스를 살포하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통폭탄으로 공격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기대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장관들의 회담도 있었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수요일 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이어서 또 푸틴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라브로프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뢰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한 뒤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핵 보유국이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뢰 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두 나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틸러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5시간 정도에 걸친 장시간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 그리고 러시아가 영토의 일부를 강제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시리아 내전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사드 정권 축출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또 아사드 정권을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태도가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장관의 이날 회견과 발표문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비롯한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했고요. 주요 국제 현안과 또 두 나라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수요일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에는 두 나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모두가 정신을 차릴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회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했습니다. 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내가 나토는 한물 같다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토는 더 이상 한물 간 조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obsolete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이 나토를 비판해 왔는데요. 한물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자신의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나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미국에만 비용 부담이 쏠리는 점을 꾸준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 노력에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이른바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는데요. 나토 내부에서 비용 부담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국제적인 안보 현안인 이 테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조직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도 각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에 쓰도록 했던 이 회원국들의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을 스스로 확인했는데요. 또 기존 계획을 뒤집은 일이 있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에서 진행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규약에 합의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요. 하지만 취임 초기에 중국을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중국산 제품과 또 용역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던 이 기존의 계획을 철회한 조치로 주목됩니다.
예, 그 안보와 경제에서 이렇게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보수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나토 그리고 중국 등 대외적인 요소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는 현실 정치에 맞춰서 태도를 가다듬은 걸로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과도한 부동산 광고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지나친 홍보 문구를 담은 부동산 광고들을 목요일 자정까지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건설 또 중개업체들,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강경 조치까지 계획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나친 홍보 문구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예, 0% 투자 수익 보장, 사두면 돈 될 물건 이런 것처럼 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은 집이나 땅을 살 때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들어오는 명당이라든지 자손 만대로 번창할 곳 같은 이런 풍수 관련 문구를 부동산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네, 이 당국이 이렇게 직접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는 이유가 뭐죠?
예, 중국에서 이 최근 몇 년 동안 대도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내 대도시 주택가격은 30%가량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거품이 터질 것을 당국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을 전후해서 베이징을 비롯해 각 지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내통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전 트럼프 캠프 자문이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경제정책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기업의 내부 고발자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 트럼프 선거 캠프의 외교 정책 자문이었던 이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러시아 내통 혐의로 페이지 씨를 감시했다는 건데 이 페이지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씨가 목요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위해 일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국 정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 씨는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칭찬하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비판했는데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가 계속 FBI의 감시를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FBI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에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해외 정보 감시 법원 이곳이 영장 발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FBI와 법무부는 페이지 씨가 이 러시아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법원을 설득했는데요. 2013년에 페이지 씨가 러시아 정보요원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이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영장은 90일간 유효한 것인데 최소 한 차례 이상 기한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페이지 씨가 기소된 일은 없습니다.
네, 이 페이지 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예, 이 투자 금융가 출신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회사 대표인데요.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페이지 씨가 수십 명에 달하는 자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만 올라 있었을 뿐 트럼프 캠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페이지 씨가 어떻게 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의 자문으로 포함된 건가요?
예, 페이지 씨가 이날 CNN 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누가 트럼프 캠프에 소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매나포트 씨를 만난 일도 없고 대화를 나눈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매나포트 씨 역시 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매나포트 씨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구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고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 뭐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미 국장이 직접 확인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페이지 씨 그리고 또 매나포트 씨 외에 어떤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지요?
네, 그동안 영장 발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페이지 씨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정치자문 로저 스톤 씨 등이 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스톤 씨는 FBI가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도 감시했을 것으로 본다고 수요일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예, 미국 정보기관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러시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FBI 수사와는 별도로 연방 상원과 하원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코미 FBI 국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코미 국장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FBI 국장 임기는 10년이고요. 아직 6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오늘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중국의 환율 지정국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견해 역시 이 선거운동 당시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이 소식이 있군요.
네, 수출입은행 제인가 문제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수출입은행은 연방기관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수출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을 보증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수출입은행에 대해 불필요한 기관이라면서 반대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이 은행을 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수출입은행이 많은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가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만 지원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업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온건 보수 성향의 월가 금융인 출신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거 투입된 가운데 이들의 영향력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대표되는 이 대중영합주의 세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다고요?
예,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옐런 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지명할 뜻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수요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는 옐런 의장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면서 유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옐런 의장의 현 임기는 내년에 끝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 탑승객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 기업의 내부 고발자는 이제 바로 소비자들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는 공익적인 이유로 조직의 부정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똑똑한 손전화기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기업의 실수나 문제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의 내부 고발자는 기업 내부 사람이 아닌 소비자들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뭐 거의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기업의 실수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기업들이 더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거 같으면 지역신문에 몇 번 보도되고 말 사건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결국엔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 같으면 뭐 며칠씩 기다리며 상황의 추이를 본 이후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곤 했지만 이제는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화를 더 키우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유나이티드 항공 사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고 경영자가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오스카 무노즈 최고 경영자는 사건 다음 날 사과라기보다는 직원들의 편을 드는 자세를 보여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난이 일었고요. 결국 이후에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더 퍼지기 전에 책임자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도 스마트폰이나 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들의 고발로 논란이 됐던 기업들이 꽤 있죠.
예,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트래비스 칼러닉 CEO가 우버의 운전자와 거친 설전을 벌이는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논란이자 칼러닉 CEO가 경솔했다고 사과했지만 안 그래도 내부 성차별 논란 등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우버로선 큰 악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09년엔 미국의 유명 피자 업체인 도미노 피자 가맹점의 직원들이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이 침을 뱉는 등 역겨운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CEO가 즉각 사과하고 직원들을 바로 해고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하면서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내부 고발 행위,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이건 역시 시민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졌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014년에 한 흑인 남성이 뉴욕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백인 경관의 목을 졸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동영상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또 2015년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경찰이 달아나는 비무장 흑인 남성에게 총을 8발 발사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 역시 현장 근처에 있던 시민이 찍은 동영상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엔 미네소타주에서 한 흑인 남성이 검문 도중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계했고요. 그러자 미국 곳곳에서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이 조지 워싱턴이 신생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 지휘를 맡게 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지휘관으로서 이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독립을 해야 한다. 또 반드시 이긴다. 이런 그 신념과 확신을 가진 지휘관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사기가 떨어진 장병들의 용기를 북돋는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친 병사들이라도 키가 188cm나 되는 워싱턴 사령관이 나타나서 우리는 이긴다, 걱정 마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면 사기가 갑자기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예, 그때 미국은 각각 독립된 주가 느슨한 연합체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정부는 없는 상태였는데요. 네. 자금이 좀 제대로 모아졌을까요?
물론 잘 안 됐죠. 병기라든지 식량, 보급품 이런 것 등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원병들이라 훈련도 잘 안 돼 있었고요. 복무 기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예, 그 당시 영국군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소문나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 뭐 무척 어려웠겠죠.
어려웠죠. 그래서 워싱턴은 초기에는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 말이 많은 13개 주를 설득해 가면서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작전면에서는 상대방이 방심을 하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기습을 감행해서 영국군의 허를 찌르곤 했습니다.
나오는 노래가 이 영국의 반기를 든 미국의 혁명군의 당시 군가죠?
그렇습니다. 이 양키두들이라는 곡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곡은 한때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서 방송 개시 음악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8년 동안 계속된 전쟁 중에서 특히 중요했던 전투는 어떤 전투일까요?
1776년 12월에 동북부 뉴저지주의 주도 트렌튼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독립전쟁의 전세를 뒤바꾸는 계기가 된 싸움이었죠. 이 무렵에 뉴욕의 본거지를 둔 영국군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식민지 주들이 본거지인 필라델피아까지 밀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을 워싱턴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누구도 이때 공격을 해오리라고 생각하자는 이런 때인데 이때 새벽에 그것도 기습을 해서 상대방을 격파한 그런 전투죠.
그렇군요. 뭐 맨날 패하던 이 식민지 군대가 처음으로 이겼다면 미국인들의 사기도 굉장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결전을 치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버지니아 식민지 동해안에 접한 요크타운이라는 곳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예.
그때 혁명군과 영국군은 약 8,000명씩의 병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크게 패해서 워싱턴에게 최종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야 할 텐데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 공화제를 한다고들 했지만 도대체 왕도 없이 국민이 합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런 제도가 가능할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 13개 주 대표들은 뉴욕에 모여서 재헌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 모인 대의원이 쉬운 5명인데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돼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제로 온 그 대의원은 55명밖에 안 됐는데
네.
참 말이 많은 회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다 보니까 온갖 의견이 다 나오고 또 논쟁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하나를 놓고도 무려 60번이나 표결을 해서 결정이 날 만큼 혼란한 그런 회의였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의원들은 조지 워싱턴이 와야 된다. 그분이 와야 일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워싱턴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집에서 쉬던 워싱턴이 다시 나가게 됐죠.
네. 그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에게 왕으로 등극을 하라고 말하기도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워싱턴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네.
그때 영국 왕이 조지 3세였는데 워싱턴은 우리가 조지 3세에 항거해서 싸웠다. 그런데 내 이름이 조지다. 그런데 이 땅에 다시 조지 왕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반 농담식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기 이름도 조지 워싱턴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네.
왕은 아닙니다만 결국 이 워싱턴이 바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나라의 수반,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역사상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가 대의원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후보도 만장일치로 당선된 분이 없는데
네.
조지 워싱턴만 유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자기 집인 마운트 버논에서 말을 타고 뉴욕까지 가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직선 거리가 약 330km나 되니까 대단히 먼 거리였죠.
예. 자, 뭐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먼 거리를 갔는지 정말 짐작이 되네요.
네. 드디어 1789년 4월 30일에 조지 워싱턴이 아메리카 합중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 재임 중에 시행한 중요한 업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은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를 왕이나 독재자가 통치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의 삼권 분립을 엄격하게 시행했고요. 국무부, 연방대법원 등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또 국방에도 역점을 두어서 처음으로 해군을 창설하기도 했고요. 경제면에서는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었고 국가은행도 이때 창설을 했습니다.
예.
외교적으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워싱턴이 취임을 했을 때 이 미국이 사실 장래가 좀 불투명한 이 첫 시작을 이제 막 바를 땐 그런 허술한 나라였는데
네.
퇴임할 때는 정말 국제사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국이 돼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만도 하겠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왜 워싱턴이 뉴욕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한 거죠?
워싱턴은 연방정부의 수도가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곳 워싱턴 DC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네. 도시를 하나 새로 짓는 그런 공사인데요. 그 재임 중에 완성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 중에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살지 못한 대통령이 됐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조지 워싱턴은 은퇴 후에 뭘 하면서 좀 지냈을까요?
대통령을 지낸 인사라 뭐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분주하게 보냈죠. 나라 일도 논의하고 또 농장 관리도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춤추는 것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또 잘 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무도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살던 집에 가보면 무도회를 하던 방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네. 조지 워싱턴이 이제 67세에 사망했다면 옛날이라고는 합니다만 조금 일찍 타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비교적 건강한 워싱턴이었는데요. 1799년 12월 12일 추운 때죠. 농장을 돌보다가 갑자기 감기 같은 증세로 드러누웠는데요. 이틀 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들은 후두개염이라는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인이 정확하게 뭔지 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워싱턴은 포토맥 강가 조그마한 돌집 안치소에 부인 마사의 석관과 함께 나란히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친구이자 같이 싸움터를 누볐던 리차드 헨리 리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조지 워싱턴을 묘사하기를 전쟁에서도 으뜸, 평화에서도 으뜸, 국민의 마음속에도 으뜸이라 이렇게 워싱턴을 묘사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지금까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입니다. No matter who you are, you have a soft spot for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 호감을 갖거나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Well, let's hear if Mike has a soft spot for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먼저 제가 친구 마이크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입니다. Listen carefully.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and I tend to bend over backwards for my girlfriend, whether that's going to pick her up or you know bringing her dinner or you know helping her clean her house when mm-hmm. she's got a lot of work to do.
Aww.
I'm kind of a sucker.
Oh, you know what? I got to bring my guy friends to learn from Mike.
네, 마이크는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Soft. Spot for girls. 여자에 매우 약하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라이드, 저녁, 청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or something인데요. Soft, S-O-F-T, tea.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고요. Spot. S-P-O-T. Spot는 특정 부위,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하면 누구누구에 대해 약한 부분이 있다, 즉 누구누구에 약하다 또는 누구누구에 호감을 갖다는 뜻이 됩니다. To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is to feel a lot of affection for someone or something. For me,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especially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For instance, last week I was getting some groceries and I saw an elderly couple holding hands and oh my gosh, that just melted my heart. So when I say that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this means that I have a caring feeling for or have sympathy for them. 네, 저는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I have a soft spot for elders. 약한데요. 즉,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호감이나 연민을 느낀다는 뜻이죠.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누구누구의 약하다, 호감을 갖다 라는 뜻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and I tend to bend over backwards for my girlfriend, whether that's going to pick her up or, you know, bringing her dinner or, you know, helping her clean her house when she's got a lot of work to do.
Aww.
I'm kind of a sucker.
Oh. You know what? I got to bring my guy friends to learn from Mike.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마이크가 I have kind of a soft spot for girls 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누구누구에게 약하다 또는 무엇무엇에게 호감을 갖다. Have a soft spot for somebod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 You,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그리스도교 최대 명절이 낀 주에 때맞추어 이집트 내 두 곳의 콥트파 교회가 테러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북부 탄타시에 있는 성 게오르그 교회 안에서는 성지 주일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마르코 콥트 정교회 건물 밖에서 자살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들 공격으로 여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ISIS는 이들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이집트의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3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이집트 국회도 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공격이 있던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끔찍한 테러를 당한 이집트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과 이집트인들을 보호하려는 ICC 대통령의 결의에 신뢰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도 그 공격을 규탄하고 미국은 이집트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계속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공격을 비겁하고 극악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동기가 무엇이든 언제 어디서 누가 저지른 것이든 어떤 테러 행위도 범죄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후원하는 자들은 심판대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나라는 이집트 정부를 비롯해 여러 관련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